내가 다시 오리라.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본 방송은 천국 복음을 온 세상에 전파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가 설립한 세계 방송망입니다. AWR 희망의 소리는 유럽, 라틴 아메리카, 아프리카, 러시아, 아시아의 방송망을 통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AWR 아시아 희망의 소리 방송국은 한국어 방송을 매일 8시간씩 송출하고 있습니다. 희망의 소리 방송은 인터넷과 스마트폰을 통해서도 언제나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들으실 수 있는 인터넷 주소는 awr.org입니다. 이 시간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과 함께 보람있고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 주파수 안내입니다. 괌에서 송출하는 우리 방송은 한국 표준시로 새벽 1시 30분부터 2시 30분까지 9,445kHz로 새벽 3시부터 4시, 5시부터 6시까지 9,900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15,530kHz로 4회에 걸쳐 송출하고 있습니다. 타지키스탄에서는 밤 9시부터 10시까지 15,515kHz로 송출하고 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청취 바랍니다. 읽어주는 교과 여섯째 날 9월 13일 금요일 더 깊은 연구를 위해 시대의 소망 75장 안나스와 가야바의 관저 앞에서 76장 유다를 읽어보라.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술에서 바래지며 새벽 닭의 날카로운 울음소리가 아직도 그의 귀에 울리고 있을 그때에 구주께서는 얼굴을 찌푸린 재판관들로부터 얼굴을 돌려 그분의 가련한 제자를 유심히 바라보셨다. 동시에 베드로의 시선도 주님을 향했다. 그 부드러운 얼굴에서 그는 깊은 연민과 슬픔을 볼 수 있었을 뿐 분노는 전혀 없었다. 창백하고 고통에 차 있는 얼굴과 떨리는 입술과 동정과 용서의 정이 서린 그분의 모습은 화살처럼 그의 마음을 찔렀다. 양심은 일깨워졌다. 기억은 되살아났다. 베드로는 주님과 함께 옥에나 죽는 곳에라도 가겠다고 했던 불과 몇 시간 전에 자신의 약속을 회상했다. 구주께서 다락방에서 그날 밤에 그가 세 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셨을 때 자신이 슬퍼하던 일을 기억하였다. 베드로는 방금 예수님을 모른다고 선언하였으나 이제 그는 비통한 슬픔 속에 주께서 그를 얼마나 잘 아시며 자신도 알지 못하였던 거짓된 마음을 얼마나 정확하게 아셨는지를 깨달았다. 시대의 소망 712. 함께하는 토의를 위해 1. 마가복음 14장 9절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주어진 상황을 생각할 때 거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분의 또 다른 예언이 어떻게 실제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 있는가? 2. 유다와 베드로를 비교하고 대조해보라. 순환 이야기에서 그들의 행동은 어떤 점에서 비슷하고 또 무엇이 달랐는가? 3. 성만찬의 의미에 대해 토의해보라.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성만찬을 더 의미 있게 만들고 더 많은 신자들이 성만찬에 참여할 수 있겠는가? 4. 겟세마네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거절하셨다는 사실에 대해 토의해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거절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5.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그분을 크게 실망시켰지만 예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셨다. 이 사실에서 당신은 어떤 희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지금까지 읽어주는 교과였습니다. 본 방송은 AWR, 희망의 소리 방송국에서 제작되었습니다.
좋은 하나님 만나셨나요? 삶 가운데 만난 하나님의 사랑, 말씀 가운데서 만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엘트 시간. 저는 이영미 집사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만물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께서 오늘 말씀으로 저희를 지어주셨사오니 또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우리를 위하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아버지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에 개입하여 주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아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은혜로 우리가 오늘 가야 할 바를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기 전에 제가 만난 하나님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전화를 한번 통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전화의 내용은 이제 저희 딸이 뉴욕에서 여행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엄마, 이곳에는 점점 청년들이 없어서 잘못하면 한인교회가 문을 닫을 만큼의 상황에 놓였어요. 물론 청년이 있는 교회들도 몇 교회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이 청년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교육이 너무나 필요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제가 있는 한국에서도 청년들의 교육이 시급한 것을 제가 경험하고 느끼는데 아, 미국은 좀 더 심각한 상황이구나.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 왔을까? 선교사로서 청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전도사님께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아, 지금 그 미국에는 어떤 사역이 필요한가요? 네, 정말 청년이 없습니다. 그리고 훈련된 청년이 더욱더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질문을 던졌을 때 전도사님께서는 부모들 또 아이들이 모두 세상을 향한 그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일할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구나.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없구나. 일을 위해서 헌신할 사람이 필요하고 준비된 선교사가 필요한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에게 일찍이 다음 세대 사역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셨고 또한 일을 위해서 물론 청년과 청소년 시기도 중요하지만 어린 아이 때부터 이 도화지에 먼저 이런 하나님의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모와 교사와 그리고 이 학생이 하나가 되어서 작은 교회 학교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일들을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다할 수 있도록 고자 하는 결심을 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시되 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두루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보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의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 것인지 자세하게 알려주시고 또한 그 애굽 사람들을 이끌어 나올 때 절차를 알려주시고 또 그리고 모세의 바로가 모세를 반대할 것을 알려주시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들에게서 많은 은금 폐물을 받아 가지고 나올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런 정리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들린 질문은 바로 모세가 하나님께 하는 질문입니다. 어떤 질문을 하였습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나한테 그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조상의 하나님 보냈다 하셨다 하는데 그 하나님 이름이 뭔데?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해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여호와 하나님이 너에게 보내셨다. 라고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해야 할 말들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제가 무슨 자격으로 갑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누가 보내셨다 할까요? 라는 그 말에 내가 이렇게 스스로 있는 자이고 너를 보낸 하나님이다고 스스로 본인의 존재를 규명하십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한 질문은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모세는 다른 질문을 하시는 게 아니라 연속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 말이 있는데 너희 조상의 하나님 이 여호와 이름이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이 여호와가 아브라함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고 구체적으로 영원한 이름인 여호와 이것이 나를 향한 칭호다라고 설명해 주십니다. 아 정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이름을 모세에게 알려주시고 백성에게 이야기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라고 설명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세 명의 조상들을 아는 것도 놀라운데 그게 하나님을 보내셨는데 그 하나님 이름이 바로 여호와다.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순순히 모세를 따를 수 있었을까요? 또 바로 왕이 순순히 모세를 보내줄 수 있었을까요? 그렇게 하기에는 너무나 긴 세월이 지났습니다. 왕은 요셉을 알지 못한 왕이었고 백성들은 그들의 사명과 그들의 하나님을 부르짖긴 하였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분명한 그런 인도할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서 모세를 신뢰하기에는 모세는 너무 긴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고 또한 살인자의 누명을 살인자의 그런 신세로서 쫓겨났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보증이 필요하였습니다. 그때 모세에게 해야 될 절차를 알려주셨는데 그 절차는 무엇이었나요? 먼저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라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장로들에게 먼저 이 얘기를 하라고 하였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에게 나셨는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또 내가 말하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이렇게 이제 그 먼저 이야기할 대상이 첫 번째로 이스라엘 장로들이고 두 번째 해야 될 말이 이제 이들을 데리고 나오는데 그 땅 이름을 분명하게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보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이렇게 한 그 땅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족속의 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세하게 분명한 증거로서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네 말을 들을 거다. 너는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가라라고 얘기하십니다. 모세에게 혼자 왕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그 영적 지도자들이 너와 동행을 해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용기 없고 두려웠고 또 이게 혼자 나아가기에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안한 모세에게 장로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때 해야 될 말들을 또 하나님께서 입에 주시는데 왕에게 할 말 주셨습니다.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자 모세에게 임한 게 아니라 이제 이 장로들도 함께 이 얘기를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같이 다 임하셨는데 이 하나님께 우리는 제사를 드리려 하고 3일쯤 되는 광야로 가도록 허락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장로들이 함께 갔기 때문에 이 예배를 드리러 간다는 말에 아마 바로가 믿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모세 혼자 가서 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예배하겠다고 하면 아마 듣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동역자들과 함께 감을 통하여 이 바로 왕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바로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바로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냐면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지 아니할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바로의 반대를 이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할 사람인 것을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을 들은 모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아, 혼자 가려니 두려운데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또한 함께 갈 수 있는 이스라엘 장로들을 주시고 그렇지만 갔을 때 허락하지 않을 것에 대한 것도 이미 예방주사를 맞춰주시는 거죠. 이럴 때 하나님께서 또 이 일만 이렇게 힘든 일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또 어떤 이야기를 해주십니까? 내가 내 손을 들어 이 애굽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이적을 보여줄 거야. 그리고 그 나라를 내가 칠 때 그때야 보내줄 거야 하고 그 타이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또한 무엇을 들려서 그곳에서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원래는 빈손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빈손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노예가 무슨 재산이 있습니까? 다 주인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인들의 은과 금 폐물들을 다 주어서 내가 나올 거라고 아주 구체적으로의 설명을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적용을 질문을 던져보았습니다. 4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들은 고통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들을 알고 계셨고 또한 구원할 방법들을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큰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라 하신 그 땅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의 땅이 아니라 이미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 땅을 차지하러 갈 때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셨고 모세라는 놀라운 위대한 지도자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하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위대한 지도자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미 주신 예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감동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 20장 12절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라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었노라. 에스겔 20장 19절 20절입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의 율례를 쫓으며 나의 규례를 지켜 행하고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선물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사랑하는 징표로 선물을 줍니다. 그래서 약혼식이나 결혼식을 할 때도 사랑의 징표로 반지나 목걸이 또는 다른 선물들을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예물로 둡니다. 저도 결혼할 때 사랑의 징표로 아내와 금빛 나는 시계를 선물로 주고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결혼한 지 이미 25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그 시계를 아내는 매우 애지중지합니다. 그 시계는 지금도 아내에게 있어서 저의 사랑의 징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 시계를 볼 때마다 당시 행복했던 결혼을 생각하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사랑의 징표를 두었다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사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서명했다는 것입니다. 사인, 서명은 매우 중요합니다. 국가의 지도자와 지도자 사이에 조약을 맺을 때 마지막으로 두 지도자가 책상에 앉아 하는 일이 사인, 서명을 하는 것입니다. 사인을 한 문서를 건네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약속을 많이 해도 사인이 없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표징, 사인, 서명을 한 것이 있는데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가지고 아버지와 자녀가 되는 표징을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안식일을 알고 안식일을 지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그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표징, 사인, 서약이 얼마나 중요한지 고구려의 두 번째 왕이었던 유리왕이 얽힌 신화 한 토막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규보라는 사람이 쓴 동명왕편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하루는 나열인 유리가 사냥을 하기 위해 들러 나갔습니다. 유리는 어릴 때부터 매우 용맹했습니다. 그리고 무술에 능했는데 특별히 활을 매우 잘 쏘았던 것 같습니다. 그날도 그렇게 날아가는 새를 잡기 위하여 활을 쏘았는데 새는 맞히지 못하고 그만 물을 길러 집으로 돌아가는 이웃집 안악내에 물동이를 맞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물동이가 끼어지면서 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러자 화가 난 안악내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얘는 애비가 없어서 이런 미련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 말을 들은 유리는 한꺼번에 서러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얘는 애비가 없어서 이런 미련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평상시에 친구들이 놀리던 것이었습니다. 친구들도 유리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너는 왜 아버지가 없느냐고. 친구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놀려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울면서 집으로 돌아온 유리가 어머니에게 비로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왜 저에게는 아버지가 없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유리의 어머니는 아들이 다 자랐음을 확인하고 아버지의 비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사실 유리의 어머니도 그 사이 무수한 서름을 견뎌왔습니다. 아버지 없이 아들을 홀로 키우면서 가진 서러움을 다 견뎠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아버지 없이 자식을 키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리 어머니는 그 모든 서러움의 시간들을 버텨온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제 자식에게 그의 아버지에 대한 비밀을 이야기할 시간이 된 것입니다.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꼭꼭 감춰두었던 비밀을 꺼냈습니다. 유리야, 이 애미의 이야기를 잘 듣거라. 너희 아버지는 보통뿐이 아니란다. 아버지는 집을 떠날 때 아주 위대한 꿈이 있었단다. 그 꿈은 바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다. 당신은 너무도 위험한 일이어서 집을 떠나 남쪽으로 가셨는데 지금은 그곳에 한 나라를 세우셨단다. 그리고 왕이 되어 계시단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리는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한 나라의 왕이라니. 그리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리야, 너도 이제 어엿한 청년이 되었으니 아버지를 찾아 떠나거라. 대신 한 가지의 징표를 가져가야 하는데 그것은 엄마도 모른단다. 다만 한 가지 이야기해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집을 떠나면서 네가 가지고 와야 할 징표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셨단다. 과연 그 징표, 표정이 무엇일까요? 유리는 얼마나 궁금하고 가슴이 설레었을까요? 그래서 어머니를 재촉했습니다. 과연 그 징표가 무엇이냐고. 어머니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떠나면서 말씀하셨다. 만일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일곱 모가 난 돌 위에 소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데 그 돌 아래에 내가 징표를 두었으니 찾아서 보내라고 말이다. 이 이야기를 들은 유리는 그날부터 일곱 모난 돌 위에 소나무 한 그루를 찾아 나섰습니다. 유리의 모든 관심은 오직 일곱 모난 돌 위에 소나무 한 그루에 쏠려 있었습니다.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오직 일곱 모난 돌 위에 소나무 한 그루를 찾는데 모든 시간을 다 쏟았습니다. 친구들이 놀려고 불러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평상시 같으면 먼저 친구들을 부를 유리였습니다. 그를 읽고 활을 쏘고 칼을 휘두르는 무술 연마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찾고 찾아도 일곱 모난 돌 위에 소나무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날도 그렇게 실망을 하고 해가 뉘엿뉘엿 지는 시간에 집에 돌아와 유리는 마루에 걸터앉았습니다. 힘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서산으로 넘어가던 해가 툇마루로 쏟아져 들어오는데 바로 집을 받치고 있는 기둥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리의 머리를 번쩍하고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기둥을 받치고 있는 돌이 일곱 모가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둥은 소나무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래를 파보니 보자기에 쌓인 것이 하나 나오는데 열어보니 부러진 칼 반토막이었습니다. 그 부러진 칼 반토막을 찾은 유리는 그 길로 곧장 아버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무럼으로 아버지의 나라에 가서 아버지를 만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 만나기가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왕을 지키고 있던 병사들의 눈에 유리는 어떤 모습으로 보였겠습니까? 난생 처음 보는 새까만 시골 촌놈이 감히 함부로 왕을 만나게 해달라니요. 하지만 유리에게는 왕을 만나야 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입니다. 유리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요? 자신에게는 표징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천신만고 때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왕 앞에 서 있다고 왕이 아버지가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제는 유리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는 것을 밝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소란을 피워서 왕 앞에 왔는데 만일 헛소리였다면 그의 목숨은 끝날 것이었습니다. 요리는 자신 있었습니다. 왜요? 왜 자신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요리에게는 자신이 왕의 아들이라는 표징, 증표가 있습니다. 부러진 칼 반토막이 있습니다. 요리는 품속에서 보자기에 쌓인 부러진 칼 반토막을 조심스럽게 꺼내 놓았습니다. 그러자 왕도 고이 간직했던 부러진 칼 반토막을 가져다 맞추어 보았습니다. 긴장되는 시간입니다. 만일 부러진 부분이 맞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입니다. 똑같은 것처럼 보이는 칼이어도 반드시 꼭 들어맞아야 진짜인 것입니다. 그렇게 맞추어 보니 완벽한 한 자루의 칼이 되었습니다. 진짜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유리는 고주몽을 이어 고구려의 두 번째 왕의 자리에 올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표징, 증표입니다. 표징의 위력, 힘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징이 안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징이 안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해보니 아, 이 안식일이 실로 대단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릴 수가 없는, 간과할 수 없는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0계명 가운데, 특별히 한가운데 네 번째 계명을 꽉 적어놓으셨습니다. 모든 계명 가운데 가장 자세하게 설명까지 해놓으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51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육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기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처럼 중요한 안식일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셨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은 비교적 자세하게 창조에 대해 기록했습니다. 성경은 기록하기를 일요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첫째 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 곧 하늘을 창조하셨습니다. 셋째 날은 땅과 바다 그리고 각종 나무들, 풀들, 채소들을 창조하셨습니다. 넷째 날은 해와 달과 별들을, 다섯째 날은 바다의 물고기들과 하늘에 나는 공중의 새들을, 여섯째 날은 각종 들짐승들과 우리, 곧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매우 기분이 좋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창세기 1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6일 동안 이 땅의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으로 넘어가는데 창세기 2장은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여기 창세기 2장은 안식의 기원 곧 시작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그 두 사람은 바로 아담과 하와입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아직 죄를 짓지 않고 타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사람에게 두 가지의 매우 행복한 제도를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제도는 결혼 제도입니다. 이 세상에는 매우 많은 제도와 의식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거의 모두 사람이 범죄한 이후에 만들어진 제도들입니다. 그러나 결혼 제도만큼은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남자인 아담과 여자인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결혼식을 주례하셨습니다. 결혼 예식장은 에덴 동산입니다. 수많은 동물들은 결혼을 축하하는 하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살 신혼집은 에덴 동산이 될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구가 존재해온 역사 이래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결혼 예식은 없었습니다. 주례자는 하나님이 되시고 축가를 천사가 불러주는 멋진 결혼식이었습니다. 상상만 해도 멋지고 아름답고 행복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살면서 다른 사람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안정되고 행복한 생활과 더불어 종족을 번성시키며 유지하도록 하기 위하여 결혼 제도를 제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제도는 안식일 제도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결혼 생활이 시작되자마자 가장 먼저 안식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6일 동안 이루어진 창조를 기념함과 동시에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사람의 교제를 위하여 특별한 하루를 별도로 지정하셨는데 그날이 바로 제7일 안식일입니다. 창세기 2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라. 이렇게 해서 하루, 한 달, 1년과 같은 시간 꾸러미 하나가 만들어졌는데 그것은 바로 7일 제도입니다. 그래야 이 7일 제도는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부르는 요일 제도는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 때부터 사용된 용어들이며 저는 시간 관계상 그 이야기는 그냥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만드신 특별한 놀라운 제도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이 이를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 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결혼제도, 안식일 제도는 이렇게 귀하고 복된 거룩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러한 제도가 올바로 유지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격을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가정을 파괴하여 인간관계를 깨뜨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안식일 제도를 파괴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뜨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탄의 이런 집요한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가정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결혼과 이혼을 밥 먹듯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수많은 결손 가정들이 생기면서 우리 자녀들이 멍들어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창조의 안식일을 기억하지 못하고 주일 중 첫째 날인 일요일에 하나님을 경배하면서도 아무런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습니다. 사탄은 그럴 때마다 안식일이 폐지되었다거나 변경되었다고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안식일 제도를 창조 이후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 안식일을 지켰고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신실하게 준수했습니다. 특별히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안식일을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광야에서 만나를 가지고 훈련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을 위해서 만나를 내리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만나를 가지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나 안 지키나 시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백성들은 평소에는 그날 그날 먹을 것만 만나를 거두어 돌아오면 되었습니다. 더 거둘 필요도 없었습니다. 아니, 수고하여 또 만나를 더 많이 거두면 오히려 손해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날 보면 벌레가 생겨서 도저히 먹을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일째는 달랐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두 배를 거두어야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제 7일은 안식일이었으므로 만나가 내리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믿음 없는 사람들은 평소에도 하루 것만 거두었으니 그날도 하루 양식만 거두었습니다. 그들은 영락 없이 다음 날 굶었습니다. 왜요? 제7일 안식일에는 하나님도 쉬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6일째는 겁절로 거두어 보관을 해도 만나에는 절대로 벌레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을 나온 지 한 달이 지나서 내리기 시작했는데요. 하나님은 이렇게 애굽 생활에서 안식을 잊어버린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하여 교육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린 만나는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면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의 곡식을 먹을 때까지 일주일에 6일씩 규칙적으로 내렸습니다. 한 번 잊어버린 안식을 교육하는데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거룩한 십계명 가운데 안식일을 특별히 담아두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지성소 안에 법궤에 담아서 복원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안식일을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준수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의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 무덤에서도 안식일은 지켜졌습니다. 누가복음 23장 54절 이날은 예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쫓아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둔 것을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예비하더라. 계명을 쫓아 안식일에 쉬더라. 사도행전 17장 2절을 보면 바울이 자기의 규례대로 저희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사도행전 16장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더니 예수님은 예언 가운데도 안식일에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9절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님의 이 예언은 AD 70년경에 이루어질 예루살렘의 멸망을 내다보시면서 하신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운명을 미리 내다보셨습니다. 로마 군사들이 와여 돌 이외에 돌 하나도 첨놓이지 않고 처참하게 무너질 예루살렘의 운명을 예수님은 내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바로 그때에 그 절박한 상황에서도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안식일을 예수님이 첫째 날 일요일로 변경하셨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첫째 날 일요일 예배는 고대 로마 천주교에 의해서 변경된 사람의 예배일입니다. AD 364년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종교총회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심장한 결의를 했습니다. 이 19조에 그리스도인들은 유대화하거나 토요일 안식일에 게을러서는 안 되고 이날의 일을 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주의 날 일요일을 특별히 존중히 여기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니 이날에 일하지 말 것이다. 만일 그들이 유대인화, 안식일 준수한 사실이 판명되면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오늘날에 그리스도인들은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이 의하여 제정된 제도를 준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만든 계명, 사람이 만든 제도를 따라가는 것은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고 주여주여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목사 일을 하고 권능을 행한다 할지라도 불법을 행하면 곧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주님은 우리를 모른다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계명이 불변의 원칙이고 영원히 폐지될 수 없는 법이라면 안식일도 변경되거나 폐지될 수 없습니다. 결코 폐지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법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분이라면 안식일도 불변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입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우상 숭배로부터 보호합니다. 안식일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여줍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 귀한 안식일을 잘 알고 잘 준수함으로 복받고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을 청취하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고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우편번호 02461 대한민국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로 1길 11 희망의 소리 방송부 앞으로 편지나 엽서를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3299-5296-8번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애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애청자 여러분, 다음 이 시간까지 하나님 안에서 늘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는 AWR 희망의 소리 한국어 방송입니다.